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러한 코로나19의 시험도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1절에 그때에는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사람의 대표로서 죄인들의 대표로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 상태로 세상으로 들어가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여기에 시험은 유혹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1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라는 말씀은 영어 성경에는 tempted라는 단어를 써서 유혹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시험이 나오는데 이 영어 단어를 tempted로 해서 유혹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유혹을 받는 것은 누가 받는가 하면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마귀의 시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도 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주리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만 한다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픈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줄이셨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참 하나님이시,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늘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15절에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시험도 템티드, 영어로는 템티드, 유혹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다 동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것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서 마귀에게 유혹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든 상황들의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절을 다시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상황, 예수님께서 닥친 이 광야의 상황,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상황,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거룩하신 그 예수님도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거룩하신 그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우리 교회에 닥친 이 코로나19의 시험은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흩어졌습니다. 나름대로 애를 쓰고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이 코로나의 시기를 넘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코로나의 힘든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인 교회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이 시험이 예수님도 받으신 시험이라면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를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40일을 지나 광야에서 배고파 굶주려 있을 때 마귀는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그 열등감, 우리의 그 연약함은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이러한 성도들이나 사람들은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말 때문에 그 좋았던 기분이 한순간에 지옥을 경험할 수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도록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 같은 그러한 고난, 마귀의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는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제대로 하면 어떤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잘못하게 되면 영혼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귀는 말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말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은혜들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데 결국 우리들이 코로나19의 시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결국 이 시험에서, 이 유혹에서 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19의 시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면 오히려 이 시험은 복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이 시험을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마귀에게 세 번의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먼저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3절을 보면 마귀가 먼저 다가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나타나서 유혹했는지 오늘 성경에는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성경에는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가 마귀다라는 말씀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가, 괴물처럼 생겼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마귀는 말로 합니다. 이르되라고 하면서 말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절 중반절을 다시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러한 말로 유혹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말 한마디면 광야에 있는 수많은 돌덩어리들이 결국 떡덩이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 유혹 앞에,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신적인 능력을 말씀에 처 복종시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떡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말씀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사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자신의 신적 능력을 다 복종시키고 말씀대로만 예수님께서는 사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치 있는 인생인가 하면 결국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자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지금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어떠한 사람보다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가치 없게 좀 살아라. 떡에만 집중해서 살아라. 정말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결국 물리치게 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뭔지 아냐?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다 라고 하면서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전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을 더 특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해졌을 때 거룩한 성전도 공격을 받게 되고 벼랑 끝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성전은 큰 시험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 5절을 보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가 벼랑 끝에다가 세우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또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하는데 6절을 다시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도 그렇게 말했고 6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예수님에게 사람이기를 포기해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처럼 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그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해라 라고 유혹합니다. 사람이면 사람답게, 이 사람답게는 죄나 지으면서 그냥 합리하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죄성을 처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의 죄성을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신성, 신적인 능력을 말씀에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정체성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받는 이 시험,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이 시험은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신성을 버리고 사람으로 나아지셨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높아지고 존귀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 붙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는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예수님을 자꾸 말씀에 불신하게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면 성전 꼭대기에 있는 이 예수님에게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근거를 보면 그 뒤에 기록되었으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마귀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뛰어내리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6절에 기록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뛰어내리라는 근거로 이렇게 마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마귀는 말씀도 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보면 6절과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마귀가 일부러 빠뜨리고 있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마귀는 딱 빠뜨리고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이 시편 91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미리 보내서 성도들의 모든 길에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되어졌을 때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고난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성도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성전 꼭대기에 벼랑 끝에 몰려 있고 정말 고난에 몰려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못 믿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준 것, 하나님이 여기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지 눈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한번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리면 지켜주는지 한번 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이 말씀에 속아서 한번 뛰어내려보고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뛰어내릴 필요가 없는데 그냥 거기에서 버티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 믿으면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물리치는데 여기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사의 시험을 신명기 6장 16절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사의 시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사의 시험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 7절에는 이 마사의 시험이 무엇인지를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디에 갔냐면 광야로 가게 되어집니다. 광야로 갔더니 물이 없었던 겁니다. 물이 없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죽이려고 지금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모세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애굽으로 좀 돌려받아 내 인생 다시 되찾게 해둘러라고 하면서 구원의 은혜까지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 그냥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모두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마사의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광야 같은 고난의 상황에서는 결국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것을 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결국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고 말게 됩니다. 거기다가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버리면 지금까지 받은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다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결국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거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더 붙들어야만 결국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에서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마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에서부터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귀는 세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천하 만국에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 번째 시험으로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귀는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아주 쉬운 길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절을 보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마치 이 세상이 자기 것이냐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딱 한 번만 이렇게 절을 하면 엎드리면 다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천하 만국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면 그만큼 좋은 세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세상이 결국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국, 이러한 좋은 세상은 마귀가 줄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그러한 자격도 없고 그러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거짓말처럼 예수님 앞에 어떤 것이 펼쳐졌냐 하면 그 나라와 그 영광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가짜이지만 진짜처럼 예수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 말만 듣고 있으면 거기에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뭐 유튜브를 계속 듣게 되거나 뭐 유명한 정치인들의 말을 계속 듣게 되어지면 그 말을 통해 그 사람이 마치 좋은 세상을 만들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올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러한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좋은 세상,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거짓말하는 그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하신 적이 있는데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가복음 8장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사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막 사람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우리가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사탄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 입에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만드는 그 말이 예수님을 자극하고 예수님을 유혹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도 이러한 말을,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쉬운 길이 있다면 결국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길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 쉬운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고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막 쉬운 길을 제시해도 성경에는 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국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만 내가 섬긴다, 경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2년 동안 지속되면서 지금 그 은혜가 빼앗기고 있습니다. 만 개의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다고 하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때보다 교회를 이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지켜야 하고 말씀을 지켜야 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키면서 우리가 부흥을 다시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마귀의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도 마귀의 시험이 있고 성전에도 마귀의 시험이 있고 세상 곳곳에 마귀의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 없이는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이기셨고 성전에서도 이기셨고 세상 곳곳에서도 결국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험을 보면 4절에도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도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에도 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으로 이긴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말씀만 있으면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만 있으면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듣기 싫어지고 말씀이 전혀 우리에게 찔림이 없고 말씀에 은혜가 없고 예배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작은 시험도 이겨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은혜가 중요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중요하고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켜야 하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공격했습니다. 근데 11절을 보면 마귀의 시험이 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으로 몰아넣고 그렇게 침체에 빠뜨리고 분노케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그칠 때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치냐 하면 말씀으로 그쳤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계속 붙들게 되면 마귀의 시험도 그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해결되어집니다. 병도 낫게 되어지고 진로의 문도 열리게 되어집니다. 결혼의 문도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끝나자 천사가 수종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되고 결국 공생애가 또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에 한 가지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천사들은 미리 막아주지 않았냐, 미리 나타나서 이 시험이 오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느냐, 정말 미리 막았으면 이러한 힘든 거 없지 않느냐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두 번째 마귀의 시험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길에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열두 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닥친 시험 못 막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십자가의 길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든지 천사들을 다 보내서 미리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결국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도 주시고 시험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때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의심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절대 말씀을 붙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아래 예배가 있고 말씀 있는 이 시간 가운데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그 시험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코로나19의 시험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힘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결국 코로나19의 시험도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더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가운데 정말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친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이겨내는 주의 청년들,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십자가 그늘 아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다시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이 말씀 믿고 더 말씀 붙들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정말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를 통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듯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터져나와서 더 담대하게 코로나19의 시험도 다 물리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시험도 다 그치고 모든 것이 더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